오늘 열왕기 맥잡기 여섯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사항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기 사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니면 아비암이라 부르는 그런 왕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유다 왕국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자그만치 41년 동안 통치했던 아사라고 하는 그런 그 선량한 그 왕의 업적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왕국의 왕들이 쭉 이게 진행되는 동안 북왕국에도 이제 왕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의 이제 초대 왕은 여로보암. 여로보암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게 된 나답.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바하사라고 한 사람이 이제 왕조가 등장을 하고 그 바하사 왕조가 또 끝이 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오므리의 왕조가 들어서면서 아합이라고 하는 아마 이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그런 왕들 중에 한 사람이라 불리는 아합이라는 그런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답, 그 다음에 바하사, 엘라,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상 이제 15장 25절부터 시작해서 16장 그 다음에 17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아까 읽었지만 나답, 바하사, 그 다음에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아합, 이게 다 이제 이스라엘 왕들인데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살 때 동시대 이 유다의 왕이 살았잖아요. 그 왕이 계속 가서 보니까 누구라 그래요? 아사라고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아사가 41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자그마치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해서 그난 6명의 왕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열왕기상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에는 북왕국, 남왕국, 북왕국, 남왕국 해서 북왕국의 왕들과 그 다음에 여기 남왕국의 왕들이 교차가 쭉 되면서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뭐 이런 사람들은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유일하게 지금 열왕기상에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면서 르호보암 시대 이제 왕국이 갈라져서 그래서 유다 왕국은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약 350년 동안 지속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19명의 이제 왕들이 존재했는데 그 가운데 8명만 선량한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맨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까지 몇 명이 있었냐? 250년 동안 20명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런데 20명 모두가 다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하나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나답, 바하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런 사람들 역사가 다 사악한 그런 사람들의 역사다. 그래서 그런 사악한 일들이 북쪽에서 진행이 되는 동안 남쪽에는 아사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그 왕이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시대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0절 가서 보시면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요셉의 집, 다시 말씀드려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를 다스리며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나중에 아히야 대언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가 솔로몬이 이제 핍박을 하니까 이집트로 이제 피신을 갔다가 솔로몬이 이제 죽게 돼서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지금 왕이 당신의 아버지가 주어졌던 이런 조세 이런 걸 좀 경감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데리고 온 사람이 여로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이 이제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왕국 이스라엘 이제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여기 이제 열왕기상 역대기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15장 34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거기 가서 보면 그가 바사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로 쓰이는 그런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나답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내용이 15장 26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25절 가서 보니까 그가 겨우 이제 2년 동안 통치했다. 2년 동안. 그러고 나서 27절에 이제 가서 보면, 이사갈의 집에 속한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쳤다. 이렇게 해서 암살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때 이제 바아사가 등장하니까 여로보암 왕조가 이제 끝나면서 바아사 이제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 왕조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것을 아히야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이미 이 14장 10절에서 16절에 예언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아사를 통해서 여로보암 왕조를 하나님께서 멸절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로보암이 나쁜 왕인데,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안 주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쁜 일을 한게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성경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가서 11장 38절, 39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네가 만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눈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여 내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규 안에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행한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것으로 인해 다윗의 씨를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토록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대로 잘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일으켜 갖고 북왕국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지금 뜻이 있기 때문에 너가 잘하기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런 복의 말씀을 직접 들은 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행하다가 결국은 여로보암 왕조가 여로보암 그다음에 나답 요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하면서 이제 끝이 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바아사예요. 그래서 바아사의 아들들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바아사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15장 이제 32절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16장 7절까지 바아사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분 33절 15장 가서 보니까 유다 왕 아사의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4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니까 디르사를 수도로 삼고 24년을 통치했다. 이 바아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34절 가서 보니까 그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걸으며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를 보내서 바아사를 이렇게 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2절에 주십니다. 16장 2절에. 내가 너를 먼지 속에서 들어올려. 그러니까 바아사가 미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먼지 속에서 들어올려서 왕을 삼았으니까 그냥 뒀으면 너는 진짜 미천하고 미천한 그런 사람이 지나지 않는데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 그랬는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그들의 죄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되니까 바아사의 후손과 그의 집 후손을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멸절시킨 것 같이 바아사의 집을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그런 그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6절에 바아사는 다행히 뭐 암살당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가서 보시면 그냥 평안하게 자기 조상들과 이제 잠들어 디르사, 그 수도, 자기가 세웠던 그 수도에 이제 묻히게 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이제 통치하는 내용이 8절에서 10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8절에 유다왕 아사의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통치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통치하는 가운데 누가 나타나냐면 시므리라고 하는 그런 신하가 이제 나타나서, 그래서 바아사의 집을 멸절하는 그런 내용이 1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통치하기 시작하여 자기 왕좌의 안건은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 8절, 9절 거기 가서 보면 그 엘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엘라의 병거들이 있었는데 그 병거들의 절반의 대장인 시므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반역을 이제 일으키고, 그래서 11절에 그가 통치하기 시작하여 자기 왕좌의 안건은 곧바로 바아사의 온 집을 죽이되 담에다 소변 보는 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므리가 이같이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되 주께서 대언자 예후를 통해 바아사를 대적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이렇게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걷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로 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경고에 따라서 그 대상자에게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 나타났냐면 시므리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15절 가서 보시면 시므리는 통치 기간이 7일이에요. 7일. 네, 그래서 7절에 유다 왕 아사의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2회 동안 통치했다. 그렇죠? 백성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이제 진을,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이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그런 이제 소문이 이제 돌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군대, 이 군사들이 누구를 이제 왕으로 삼았냐, 오므리라고 한 사람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렇게 해갖고 오므리가 온 이스라엘 그 군사들을 데리고 기브돈에서 이제 올라와갖고, 그래서 지금 이 시므리를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이제 왕을 죽이고, 그리고 지금 2회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많은 군사를 입고 지금 오므리가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쿠데타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본인도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렇게 해서 시므리가 도시가 점령된 것을 보고 왕의 집 궁궐로 들어가 왕의 집을 불태우고는 불에 덮여서 어느 면에서 막 자살했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돼서 이제 비참하게 죽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래 동안에도 19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가운데 지은 죄 때문에, 어떤 죄냐,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동안, 그 하는 동안에도 여로보암의 길로 걸으며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악하게 했든지, 그 2회 동안 한거 그런 건안 적어도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뭐 5년, 10년 했으면 그래. 5년, 10년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하면은 될 텐데, 그 2회 동안 한 거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오므리를 이스라엘 군대가 왕으로 세웠는데, 오므리가 금방 왕이 된게 아니에요. 21절 가서 보니까 시므리가 죽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를 따랐고, 절반은 오므리를 이제 따랐는데, 결국은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이제 통치하면서 이제 왕조가 또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오므리의 왕조로 바뀌는 거예요. 오므리의 왕조로 여로보암, 그다음에 바아사. 그렇죠?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지금 여기 오므리 왕조로 이제 바뀌면서 드디어 뭐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오므리도 역시 16장 26절 가서 보면,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에 악을 행하되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으니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걸었다. 또 예,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데 갈수록 점점 더그 도가 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뭐 오므리 아들 아합이 나오거든요. 그 아합에 대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니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으니까 아버지보다 더하고 아버지는 그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다음에 바알을 섬기고 또 작은 숲을 섬기고 이러한 예, 악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아주 핍절한 그런 상태 영적으로 뭐 육적으로 예, 왕들이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드디어 성경에서 유명한 도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16장 24절에 보면 오므리가 은 2달란트로 세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산 위에 도시를 건축하고 자기가 건축한 도시의 이름을 그 산의 주인이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부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많은 경우 북왕국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사마리아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사마리아.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여기 유다가 있고 유대 지방이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이게 지방 자체가, 그 원래는 수도의 이름이 사마리아인데, 그런데 그 수도를 이렇게 사마리아로 두고 있던 그 지역 자체가 나중에는 전체가 사마리아로 이렇게 통칭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원래 소유주의 이름이 세멜이다. 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예, 그, 아, 이 오므리가 세웠던 그 도시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그리고 오므리가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이제 수도를 두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마리아 할때그 사마리아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오므리가 죽고 28절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니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이렇게 되면서 29절 가서 보시면은 아합이 22년 동안 통치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아합은 이제 뭐 우리가 오늘도 좀 살펴볼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 이 이야기 때문에 너무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합이 이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 대해서 네 가지 특징을 이 30절에서 33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30절 가서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해 아주 굉장히 악을 많이 행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그 여겼기 때문에 한 일이 뭐냐. 시돈 사람들의 왕. 자,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바로 위가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이거든요. 그 레바논에 가서 시돈 사람들의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숭배를 이제는 금송아지가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이 예배를 이스라엘 땅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런 사람이 아합이에요. 아합.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이제 또 처음 등장하죠. 예. 아, 뭐라 그럴까? 이세벨이라고 하면 요한 계시록에도 이제 이세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이세벨 딸을 이름을 이세벨, 제세벨 영어로는 제세벨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지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기고 났더니 그 펀더멘탈 크리스천 그 진영에서 이세벨을 제거했다 이렇게 누군지 아시죠? 이세벨을 제거했다 이렇게 할 정도에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이세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악한 여인 그러면 그건 이세벨이고 그게 계시록까지 가잖아요 계시록까지 그게 악한 여인 그러면 이세벨이고 그다음에 악한 왕 그러면 여로보암하고 아합이고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합의 모든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세벨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세벨의 이 꼬임에 넘어가 갖고 그래서 결국은 그 치마폭에서 놀다가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이제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면서 그가 한 일이 32절에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이제 바알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 저 금송아지 섬기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바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숲을 만들었으니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34절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따라 그가 그것의 기초를 놓을 때 자기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것의 문들을 세울 때 자기의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기 6장에 가서 보면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제 멸망시킨 이후에 아주 저주의 말씀을 하죠. 이걸 다시 세우면은 그럼 큰아들 작은아들이 다 죽는다. 이와 같은 그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퍼부었는데 그게 지금 묘하게도 아합의 시대에 여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리고를 이제 건축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 여리고가 되고 또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시대에 또 다른 여리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구도시 신도시 그래서 여리고가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두개 새로운 여리고 그 다음에 오래된 그런 여리고 이두 개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알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작은 숲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제 성경 말씀 강해를 듣는 분들에게 바알과 그다음에 이 작은 숲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이게 끝난 이후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서 엘리야의 전체적인 역사를 한번 이야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17장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알은 구약 성경에서 페니키아 사람, 우린 지금 역사 시간에 페니키아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게 해상 무역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두로 사람들이 섬기던 그와 같은 우상이 바알이에요. 근데 이게 바알은 남자신이고 여기 쌍이 되려면 여자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여자신의 이름은 아스타롯이에요. 아스타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바알 숭배, 아스타로 숭배는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아합과 이세벨 이러듯이 둘이 이제 짝을 이루면서 이제 성경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특별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이 바알 숭배가 굉장히 심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작은 숲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킹잼 성경에 가서 보면 그로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 우리 글러브가 아니라 그로브 이렇게 돼요 GROVE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가셔서 그로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은 나무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나 특별한 그런 목적으로 심겨져서 그늘을 제공하거나 가로수길이나 산책로로 형성된 그런 숲을 그거를 그로브 그래서 작은 숲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제 쓰던 그러한 그 개역성경이나 이런 데는 작은 숲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아세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세라. 그래서 이 작은 숲은 처음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제 쓰였어요. 창세기 21장 가서 보시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렇게 숲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갖춰지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형태로 성전이나 이런 어떤 이 높은 언덕에 산당이라 불리는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 전에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마귀가 이제 모방의 천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섬기던 이교도들도 자기들의 신들에게 이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또는 우상들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경배의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역시 관목 같은 그런 작은 나무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배치해서 조그만 동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아브라함도 작은 숲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마귀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생기고 또 성막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이교도들은 예, 이렇게 아름답게 뭔가 이렇게 꾸며놓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면 마리아 있는데 가서 뭐 이렇게 관목으로 이렇게 딱 동그랗게 이렇게 꾸며놨단 말이에요. 그게 아세라, 여기 나와 있는 작은 숲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마리아가 서 있는 그 옆에 가면 동산처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게 작은 숲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요거를 꾸며놓고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악한 일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브, 또 이게 복수는 그로브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건 항상 나무를 심는다, 영어로 얘기하면 플랜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이제 같이 연결이니까, 아세라 이런 게 무슨 목상 이러면, 그거는 목상을 어떻게 심어요? 그거는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서 보시면 히브리 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플랜트란 단어를 썼어요. 플랜트는 뭐 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숲을 심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 작은 숲들, 또그 안에 우상을 갖다 세워놨거든요. 마리아하고 이게 작은 숲하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이 바알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거 형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복수로 나올 때는 형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알의 형상들. 그게 이제 바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작은 숲의 대원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아, 그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거기가 그게 작은 숲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괜찮거든요. 이거 동산 이렇게 세워놓고 뭘 이렇게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엎드리면 괜찮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작은 숲을 이제 많이 섬기게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 마귀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대언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대언자도 있고 작은 숲의 대언자도 있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드디어 누가 나타나냐 하면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엘리야. 엘리야 가서 보니까 17장 1절에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은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을 때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거기가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거기에 디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도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 출신에 여기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갑작스럽게 나타나요.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사라집니다, 3년 반을. 그랬다가 또 갑자기 나타나요, 엘리야가. 지금 이상하게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갑자기 나타나면서, 불같은 권능을 가지고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 그런 면으로 봐서는 엘리야가 아마 가장 큰 그런 기적, 물론 모세도 있고 한데, 이 대언자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을 엘리야, 그 다음에 나오는 엘리사, 이두 사람이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이야기하면, 사실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가 이제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인데, 엄밀한 의미에 우리가 신약에 대비되는 구약은 모세 율법이 존재하던 그때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쯤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가 되잖아요. 요 기간이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이에요. 구약. 그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바로 시작할 때 모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엘리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구약의 대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구약 시대를 표현할 때 율법과 대언자의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 그 다음에 대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 그래서 이 대언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그런 기적,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물론 기적 면에서 봤으면 어쩌면 엘리사가 더 많이 일으켰을지도 모르지만, 왜냐하면 두 배의 영이 있기를 원했거든, 하나님의 그두 배의 영이.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일으켰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시작을 하면서 대언자들의 시대를 열고 대언자들의 학교를 연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두 명의 대표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엘리야에 대한 일생을 잠깐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대언자였고, 특히 이스라엘의 죄들로 말미암아 그 땅에 몇년 동안 가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함으로써 아합과 이세벨의 노여움을 산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로 그는 그리 시냇가에 거하면서 까마귀들이 가져다 준 음식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 뒤에 그는 페니키아, 두로, 시돈 거기 나오는데 시돈이라고 이제 여기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돈에서는 사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적을 베풀지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를 대접한 그 여인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그 죽었죠. 죽었을 때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합니다. 엘리사도 누구를 살려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이제 살려주거든요. 그뒤 이제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 아합 보고 바알의 대언자들, 작은 숲의 대언자들 다 모아라.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갈멜산에 그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이건 가짜 대언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을 백성이 죽일 수밖에 없잖아. 이게 여태까지 거짓해 갖고 어떤 사람의 표현대로 피를 빨아먹었는데, 그러지 그냥 둘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 대언자 죽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비를 내려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뭄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뭄을 해소시키는 이런 일들. 그 이후에 여기 이세벨의 경고를 받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렙산으로 도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인생은 이제 그만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또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시리아에 가서 누구를 이제 만나냐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그러선 결국은 휴거가 된 거예요. 죽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에녹과 마찬가지로 휴거가 돼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휴거는 주전 한 809년쯤에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전쯤에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대언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전 생애와 성격은 도덕적인 면에서 그의 위엄의 큰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나서 주님의 일을 하고는,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사라지고, 그렇죠? 나중에는 휴거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그런 인물이 이제 된 거죠. 그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메신저, 사자로서 한 가지 임무를 수행하기 이 땅에서 마침내 그것을 성취하고 돌아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록된 역사에서 아주 특이한 그와 같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인물이고,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둘다 죽여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둘다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안을 좀 받아야 됩니다. 저렇게 훌륭한 분들도 백성이 말을 안 듣고, 지금식으로 성도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니까 죽여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모범을 보였거든요. 모범. 그러니까 뭐 저도 힘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뭐. 하여튼 뭐 우리 인간이 어떤 거를 가장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목회자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꾸밈이 없이 너무 약할 땐 약한 거 그대로 보여야지. 약한데도 내가 뭐 이렇게 지금 모세와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낙심이 돼서 이렇게 처진 그런 상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제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거였는데, 그게 너무 자주 있으면 안 되고, 이분들 한 번씩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진짜 힘들 때한 번만 이제 그래야지. 매주 그러면 뭐 교인들이 다 떠나서 안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수세기가 지난 이후에, 한 8세기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잖아요, 엘리야가. 그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그런 영광을 얻고 그러면서 천국의 존재를 입증하며 예수님의 위엄과 그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 별세해야 된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준 그런 분이에요. 그다음에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의 전령으로 나타났던 침례자 요한, 그렇죠?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일로 실질적으로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처럼 이제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거든요. 예, 거기 하고 뭐 예수님이 한번 오시고 또두번 오시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할 때도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 그두 증인의 하는 그런 일을 가서 보면 꼭 모세하고 엘리야가 한 거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 학자들이 예, 거기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그두 증인은 아마 모세와 엘리야가 될 거다. 왜냐, 초림 때에도 두 명이 나타나고 또 재림 때에도 나타나고 말라기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세벨 때문에 결국 모든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예, 이 이세벨이 어떤 일들을 했냐? 하나님의 대언자들 다 제거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를 다 잡아다가 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땅에 이제 남지를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아합의 문제도 뭐냐? 솔로몬의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참을 수 있는데 그 이방 여인의 신까지 같이 수입을 해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농락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아합도 이제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17장에 넘어가니까 이 가뭄이 생기는 내용이 17장 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몇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선포하는데, 예, 성경 가서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이 비가, 이른 비는 언제 오는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에, 예, 밀이나 이걸 다 가을에 이제 뿌려서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아니라 춘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춘수.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수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가 와야 그래 이제 자라게 되고, 그 비가 언제 와야 되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10월에서 11월에 반드시 비가 와야 돼. 그걸 이른 비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할 때가 되면 3월에서 4월에 비가 와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번, 한 6개월 정도 이 기간을 두고 이른 비가 있고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늦은 비가 있는데, 이 비가, 그거 외에는 비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건기우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의해서 비가 거두어지면 그러면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그 다음에 28장, 레위기 26장 이런 데 가서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천재지변, 특별히 가뭄이 생기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와 같은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지금 여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유가 뭐냐?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또 레위기에 기록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이와 같은 가뭄을 내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가서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가서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우리와 같이 뭐 쉽게 얘기하면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멈추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다시 내리게 된, 근데 그것이 뭐냐?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러한 감정과 성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를 비롯해서 많은 대언자들이 숨을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이제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 요르단 앞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이제 숨어라. 그러면 까마귀들이 음식을 날라줄 거다 해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한 대충 뭐 기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대충 봐서 한 1년 정도 이 그리 시내가에서 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7절 가서 보니까 시내가 다 마르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거 읽으시면서 혹시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사르밧 과부가 믿는 사람이 아니냐.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예를 들어, 엘리야가 가서 빵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12절 가서 보면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주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봤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는 사르밧이라고 나오고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사렙다라고 나와요. 똑같은 겁니다. 사르밧, 사렙다 두 개가 이제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빵을 만들어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인이 이실직고를 하죠. 뭐라 그래요? 빵가루 요만큼 하고 기름 요만큼 남아서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빵 하나 막 구워 먹고는 그러고 죽으려고 그러는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걸 다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 와라. 목사가 좀 그래야 되나 봐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 왔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 기름통과 그다음에 이빵 담아놨던, 이 빵가루 담아놨던 그 통과 기름병이 고갈되지 않고 마르지 않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를 이렇게 신실하게 대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빵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과부 여인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 17절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며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어려움 당하면 다 똑같은 얘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아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컴플레인 할수 있고 다 그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될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예, 그리고선 이 과부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이 24절 가서 보니까 이 아이를 살려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그 여인에게 주니까 24절에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로써 이제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때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이때. 그러니까 이 여인을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시려고 그때까지 뭐 빵가루 이렇게 주고 이거 늘어나고 이런 거할때 그걸 다 구원 못 받은 거 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먹는 거 이거 기름 늘어나는 걸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될때이 여인이 시금식을 하면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은 예수님이 여기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선민이라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하나는 그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누구만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나아만, 그건 누구예요? 시리아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과부 여인이 그렇게 많고 그랬는데 누구만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이 이방 여인, 이 시돈 사람, 이 여인만 도와줬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자부심을 가고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만 살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용이 되는 이 과부가 사렙다 과부예요. 사렙다 과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실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받고 있는 그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면 개나 돼지거든요, 시돈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였다가 다시 살려주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